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열왕기상입니다.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고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흙을 개어 그것을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은 가서 씻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돌아왔다. 그의 이웃들과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 사람이야 하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야 생긴 모습이 닮았을 뿐이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눈멀었던 그 남자가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지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이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물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은 이렇게 서로 나뉘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묻는 말이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본래 눈이 멀었다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의 부모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이 사람이 당신들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과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서 앞을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도 다 큰 어른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도 다 큰 어른이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왔다. 그들이 말하였다. 진실을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고쳐주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시 내 대답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심한 욕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내가 이 사람의 제자로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제껏 어느 누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내가 어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들은 그를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를 찾아 만나자 이렇게 물으셨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누가 사람의 아들이십니까? 선생님, 누가 그분이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사람의 아들은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이다.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물었다. 그러면 우리도 눈이 멀었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차라리 너희의 눈이 멀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볼 수 있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열왕기상 제17장 길라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죽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죽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가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유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 침대 위에 누워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나눠주신 각기 다른 믿음의 몫에 따라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꼭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사람이지만 기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각기 그 몸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다른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은 선물이 예언의 능력이면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맞게 예언하십시오. 섬기는 능력이면 섬기십시오. 가르치는 능력이면 가르치십시오. 격려하는 능력이면 격려하십시오. 베푸는 능력이면 넉넉하게 베푸십시오. 지도하는 능력이면 부지런히 다스리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능력이면 기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헌장인 이 로마서의 실천 부분의 서론을 지난 시간에 다루면서 그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 제사라는 말과 함께 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 속에서 확대되어 교회, 즉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체로서의 섬김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부터 시작된 믿음의 실천은 자신에게서 교회로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확대되어가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진행을 보면서 믿음이란 결코 개인의 삶 속에서만, 가정 속에서만, 교회 속에서만 한정될 수 없음을 배웁니다. 같은 원리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중적일 수 없는 신앙의 귀중한 원리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거듭난 삶의 원리는 나의 형제, 자매와 나누어지고 그러한 나눔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도 다르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각각 양립하는 이중적인 삶일 수 없음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3절 말씀 중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권면하고 섬겨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에 있는 기도인들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자신의 받은 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의 지체로서의 섬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이는 은혜를 끼칠 수도 교훈을 줄 수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속에서 지체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이 받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남이 받은 은혜에 참여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너에게 주신 은혜도 인정하게 되고 같은 성령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좀 더 가까이 이해하기 위하여 앞뒤를 바꿔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하지 못하여 믿음의 분량대로를 지나쳐서 남의 영역에까지 간섭하려 하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판단은 사람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이 부분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자신들보다 더 잘 아십니다. 특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는데 소프로네오, 이것은 생각하라는 말인데 정신이 온전하다, 술 취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잘 헤아려야만 합니다. 사람이 영육으로 온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을 다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당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모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도 지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라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이 말씀은 우리 각자로는 어떤 가치도 없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각각 지체대로 분리해 놓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우리 각자가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해 간다는 귀중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성해 간다는 귀중한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사도의 이 교훈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각자의 독특성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남이 가진 은사를 흉내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혜를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섬기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것, 그것이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런 것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야말로 1등 지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도 있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5절인데 비록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우주 속에 많은 지체들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귀중한 피가 더불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크거나 위대해도 주님의 몸의 한 지체 역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이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으며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결코 가장 귀한 은사와 비교해서 절대로 비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이렇게 평균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가르침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평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거듭난 하늘의 공동체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앞질러서 또 다른 독특한 계급사회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거듭남의 원리에서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종교나 철학이나 계급이나 남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6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역할은 그 주신 은혜에 의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모두가 하나라는 통일성의 원리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한 몸을 구성하는 교회의 일곱 가지 역할을 지체들의 독특성을 증거하면서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경계의 부분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6절 상반절인데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는 것은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나 약화시키는 것은 다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경계되어야만 할 예언의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일에 대해서는 그 일 자체로서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7절 상반절,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7절 하반절,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8절 상반절이고, 또 이 세 가지 일은 마치 성령의 사역과 비슷한 역할을 봅니다. 마지막 세 가지의 섬김의 사역은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8절 중간인데 신앙은 순수함 속에 꽃이 핍니다. 진리의 어떤 것, 즉 인간적인 것을 섞어도 안 되며 단순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교회의 구제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이 치욕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구제는 구제이고 전도는 전도여야만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신앙은 게으른 자들이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보편적인 선물은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영육의 불행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기쁨과 확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상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불행에 있던 사람들이 건전치 못한 종교에 인도되면 또 다른 올무로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겸손의 자세를 듣습니다. 사람의 상대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정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각자로는 가치가 없고 주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으므로 서로 협력할 때 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이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번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영적인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가 포도나무이고 그의 제자인 우리는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도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인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 혹은 의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들의 영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장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등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후퇴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경주에 비교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경주에서 이겨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을 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우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라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루어가는 영적 성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성령의 열매에는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덕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두 곳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열까 하면서 베드로는 그것들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며 우리 삶에 파고드는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믿음과 함께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의 평화를 가로막는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희락, 곧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평화와 함께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로마서 12장 12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리스도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섬기는 일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양선, 곧 미덕의 열매가 있습니다. 미덕은 도덕적 선, 곧 항상 올바른 일을 하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성실도 미덕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신념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지식은 유형적인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나오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구절에 나오는 힘쓰라를 영어 성경에서는 최선을 다하라 혹은 부지런히 힘쓰라 하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주위에 성경책이 없어 영적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고 해도 이와 같은 영적 지식을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절제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면 술에 중독해서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자신에 대한 제어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항상 제어합니다. 침착성을 잃지 않고 어떤 습관이라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절제는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내, 곧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도 절제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것을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성격이 부드럽고 고통을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온유에는 부드러운 성품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유한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형제 우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구분이 모호한 것이 덜어 있습니다. 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낳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형제 우애를 낳습니다.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기초는 황금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만약 우리가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하면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경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래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참된 경배가 없는 형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보다 더 강조하는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열거한 일곱 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으뜸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쓴 서신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